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요르단 주둔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실시해 시리아 내 군인력 1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미국의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군병력 1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일 발표에서 미국이 이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쿤두스군과 연계된 민병대 공습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 군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알카임과 시리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 미군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고 이라크 정부의 노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라크 등 영내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위협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시리아 동부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공 및 개인 재산 피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다시 중동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발표에서 블링컨 장관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과 서한 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뒤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인질 석방 문제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또 갈등 확산을 막는 외교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미국은 홍해에서 자국의 인력과 항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블링컨 장관이 중동 순방을 앞두고 사우디 외교장관인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 통화에서 앞으로 있을 순방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한 항구적인 안보를 포함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 측은 2일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죄수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휴전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해선 가자지구에서의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함단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죄수 석방과 관련해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특정 인사들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죄수 수천 명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파타 정당의 마르완 바르구티와 아메드 사다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대표 등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했습니다. 통신은 하마스 측의 요구 가운데 영구적 종전은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 등이 제안한 단계적 휴전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2일 당초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연방특검은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 등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이번 재판 일정 연기를 알리며 재판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선 그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트칸 판사의 이번 재판 연기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면책특권과 관련해 항소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일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3일 보도에서 일본이 최근 토마호크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일본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거리 약 16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무기 계약 체결 당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번 무기 구입이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계약을 두고 일본이 영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는 흥겨운 왈츠곡이 가득한 희가극입니다. 친구 사이의 놀림과 장난스러운 복수가 나오고요. 감옥에 갈 줄 아는 주인공이 눈을 가리고 놀이를 하다가 자기 부인인 줄도 모르고 유혹하게 되는 상황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내용인데요. 1874년 빈에서의 초연 이후에 베를린과 유럽 각지에서의 공연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그 천재성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으로 오셨고요.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음악 여행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음악가 빌리 보스코브스키의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빌리 보스콥스키가 이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올해 빈 신년음악회 선곡에는 빠졌습니다만 오페레타 박쥐 서곡은요. 80년 넘은 이 빈 신년음악회 역사와 함께한 단골 작품입니다. 아버지와 본인 또 형제 등 1800년대 오스트리아를 춤추게 한 그 수많은 왈츠, 폴카 작품을 만든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을 주로 선곡하는 빈 음악회의 상징적인 음악이기도 한데요. 웃고 즐기는 음악회 분위기가 관객의 박수가 또 공연의 일부가 되는 빈 음악회 분위기를 돋우는 큰 역할을 하는 곡 중에 하나가 바로 박쥐 서곡이고요. 오스트리아 빈의 오페라 극장뿐 아니라 세계 여러 오페라단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연으로 무대로 올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멜로디 이어드립니다. 바이올린 곡집 그리운 고향의 추억의 세 번째 곡인데요. 작품 번호 42-3입니다. 내림 2단조. 러시아 민요 분위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올리니스트 핀커스 주커먼과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이 함께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곡 멜로디를 핑커스 추커만의 바이올린 연주와 주빈 메타가 지휘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요한 세바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번호 1068의 3악장 이어드립니다. 독일의 작곡가 바흐가 프랑스 풍의 아주 화려함과 위엄을 담아낸 곡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바흐 특유의 그 종교색 짙은 음악 분위기인 푸가 형식도 이 곡에 담겨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는 그 1720년대에서 30년대 바흐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모음곡은 맨 앞에 서곡에 이어서 2악장이 에어 온 더 스트링입니다. G선상의 아리아 너무 잘 알려진 곡이죠. 3악장이 가보트, 4악장이 불에, 5악장 지그로 이루어진 5개 악곡의 모음곡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함께할 부분은 3악장 가보트로 프랑스 궁정의 무도회 음악, 2박자 또는 4박자의 아주 경쾌하고 우아한 리듬의 음악을 가보트라고 합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번호 1068의 3악장 가보트를 미국인 음악가 예후디 메누인이 지휘한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바이올린 곡으로 유명한 2악장 G선상의 아리아를 오늘은 색다른 느낌의 기타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스웨덴의 기타리스트 조란 솔셜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폴란드 음악가 엔리크 비엔냐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6-2 아다지오 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엔냐프스키는 19세기의 천재 음악가라고 합니다. 8살에 그 유명한 파리 음악원에 들어가고요. 졸업 후에는 수많은 연주 여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설립한 안톤 루빈스타인의 초청으로 궁정의 음악가가 되고요. 음악원의 교수도 하고 또 그 고난도의 기교를 자랑하던 자신만의 비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연주가라고 하면 니콜로 파가니니, 뭐 요제프 요하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비엔냐프스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들어볼 작품은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단조입니다. 1862년에 초연했는데요. 현란한 기교는 기본이었죠. 슬라브적인 분위기를 담아낸 부분을 그 협주곡 1번과의 큰 차이로 꼽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정적인 흐름,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초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였습니다. 지휘자는 음악원장인 안톤 루빈슈타인이었고요. 비엔냐프스키는 이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에게 헌정했습니다. 3악장 알레그로 콘 포코 듣겠습니다. 작곡가의 지시어는 집시 풍로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는 미치 밀러, 마크 카플란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영상은 다큐멘터리 영화 엘 시스테마입니다. 엘 시스테마는 영어 시스템의 체계의 스페인 말이고요. 한국에서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는 부제로 소개가 됐는데 베네수엘라 사회를 변화시킨 오케스트라와 음악 교육, 그 체계 등을 총망라한 개념을 엘 시스테마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의 배경은 1970년대 베네수엘라 빈민가입니다. 먹고 살기가 급선무인 동네이고 총소리도 아주 흔했던 곳인데 악기나 오케스트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동네의 어느 차고에 11명의 아이가 모였습니다. 벌써 소년원을 몇 번이나 갔다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이올린 등 악기를 쥐어준 사람이 호세 안토니오 아브루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지 않게 여러 악기를 배웠고 작곡에 지휘까지 할 수 있었던 전문 음악가였는데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경제부문 박사학위가 있었고 베네수엘라로 귀국한 뒤에는 국회의원으로도 일했던 정치가였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빈부 격차가 아주 심했고 빈곤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브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범죄자가 되기 쉬운 이 빈민가 아이들의 가난의 대물림, 악순환을 걷어내기 위해서 악기를 가르치면서 음악을 즐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브루시를 너무 이상주의자라면서 그의 생각에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명으로 시작한 차고 악단은 30년 뒤에 400개가 넘는 음악 조직으로 7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우고 즐기고 직업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도 열망이 있어도 빈민층 아이들에게 이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교양이었는데 이 L 시스테마의 영향력 아래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취 동기를 알게 돼 세상을 바꿀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L 시스테마는 악단을 꾸린 지 2년 만에 화제의 연주단이 됐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해도 악단이 없어서 다른 일자리를 전전했던 젊은이들이 합류했습니다. 악기 시장에 활기가 생겼고 오케스트라 악단이 점점 늘었고 소년원에도 악단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베네수엘라에서 클래식 음악은 대중화를 넘어 산업이 됐습니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15살에 처음 지휘봉을 접했다는 구스타보 두다멜 씨. 18살에 작은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이 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2009년 28살 나이에는 LA 필하모닉의 최연소 상임 지휘자가 됐고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라는 수식어로 불렸습니다.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성장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가들은 정말 많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벨기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연주자로 또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엘 시스테마의 기적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에 세계 많은 나라가 엘 시스테마의 효과를 주목하고 도입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격정적이면서도 밝고 다양한 표정으로 악단을 이끄는 이 두다멜의 지휘가 인상적입니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을 한껏 즐기는 푹 빠져있는 연주 장면이 기억에 또렷한데요. 바로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음악 만보 프레스토를 연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 베네수엘라를 바꾼 기적의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그라나다. 해질 녘이면 투위의 피로 붉게 물든 땅이야. 반항적인 꿈이 어린 무어인의 매력적인 눈을 간직한 여인이여. 온통 꽃으로 뒤덮인 집시 소녀여. 그라나다. 주옥 같은 가락으로 노래하는 손길이여. 단 한 다발의 장미꽃밖에는 그대에게 줄 것이 없다네. 그라나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목소리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멕시코 음악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의 남쪽 안달루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의 옛 이름입니다. 유명한 기타 연주곡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바로 그 도시인데요. 멕시코 작곡가 라라가 이 그라나다에 가보기도 전에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춤추는 아가씨와의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었답니다. 스페인의 그라나다는 많은 오페라 작품의 배경이기도 했고요. 걸출한 성악가들의 고향이기도 해서 작곡가 라라가 스페인, 특히 그라나다를 참 좋아했다고 하는군요. 프랑스 작곡가 줄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을 이어드립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 줄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마스네는 비제 군우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고요. 오페라 타이스가 바로 마스네의 대표 작품으로 꼽힙니다. 오페라 타이스는 프랑스 소설이 원작입니다. 18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상연됐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배경으로 거리의 여자인 타이스를 성녀로 만들어가는 한 수도사의 노력과 갈등, 번뇌, 회개 등 복잡한 마음을 그려낸 것이 오페라 타이스의 큰 줄거리입니다. 오페라 타이스를 대표하는 작품은 타이스 명상곡입니다. 아주 평온한 선율 때문에 이 명상음악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극 속에서 이 음악은 여인을 사랑하게 된 수도자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을 마무리하는 곡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 아탈리 작품 번호 74 가운데 사제들의 전쟁 행진곡입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